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있고요. 네팔과 중국, 티벳의 국경을 거쳐 위치한 산입니다. 높이가 8,850m쯤 되니까요. 북한의 백두산의 3배 높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인류가 에베레스트 산의 등정을 처음 시도한 때가 1880년대였고요. 최고봉 등정 성공은 1953년에 이뤄졌습니다. 여성의 등정 성공은 1975년에 이뤄졌는데요. 날씨, 눈사태, 질병, 산소 부족, 낙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눈밭에 묻힌 산악인도 수백 명에 이를 만큼 기술 장비가 발달했어도 전문 산악인들도 쉽사리 시도하지 못하는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런데요, 네팔에서 태어난 한 미국인 여성이요. 올해 9번째 등정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평생 한 번도 어려울 텐데 9번이라니 놀랄만한 일이죠. 이 여성은 혼자 자식을 키우는 가난한 엄마고요. 대형 식료품점에서 접시를 닦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하는데 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산악계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여성을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세계 최고봉을 8번이나 올랐지만 자랑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내 몸이 고도를 느끼고 있고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이 여성. 대자연 속에서 자비롭지 않은 산을 타며 생사의 고비를 겪어가며 겸손을 배웠을 텐데요. 주변 사람에게 새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9번째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둔 이 여성이 또다시 성공적으로 최고봉에 오르고 돌아오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도록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레니 크라비츠가 부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범프 스탁. 범프 스탁이란 일반 반소총을 1분에 400여 발 이상 발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동소총으로 바꿀 수 있는 부품입니다.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범인이 이 부품을 이용해서 5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범프 스탁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도 정식으로 범프 스탁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매우 눈길을 끄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미국에서 거의 독점으로 이 부품을 판매하던 회사가 더 이상 범프 스탁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범프 스탁은 완전 자동화기가 아니어서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됐는데요. 슬라이드 파이어 솔루션스 회사는 다음 달 20일까지만 주문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폐업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회사 창업자 제레미아 코틀스는 범프 스탁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범프 스탁을 팔아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라스베이거스 총격 희생자 유족과 총기 폭력 반대 단체인 브레디 센터가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도 폐업 선언과 관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TS. BTS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한국의 남성 가수 그룹인데요.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지난 1년간 디지털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공연 소셜 참여 등을 측정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상을 주는 연례 음악 축제 겸 시상식입니다. 올해는 5월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가수들로 전 세계 젊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톱 소셜 아티스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션 멘데스 등 팝스타들과 경쟁한다는 얘기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열린 이 시상식에서 K-POP 그룹 최초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고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세계적인 스타들을 제치고 70번이나 1위를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결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BTS는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V, 정국이란 이름의 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평가들은 학교폭력, 입시 스트레스, 불안과 아픔 등 아이돌 그룹이 흔히 다루지 않는 소재를 다룬 것이 그들의 인기 비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팝과 R&B, 힙합을 아우르는 음악과 정교하고 절도 있는 안무가 특징인데요. 대표곡으로는 DNA, 피, 땀, 눈물, 봄날 등이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 현안을 독자들의 관심 사안으로 따라가 보는데요. 네티즌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전에요. 이번 주 한반도 현안 머릿기사로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6일자 보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내 화학무기 시설 공습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관해 미국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분명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명분을 더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자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00년 이후 미북 간에 이뤄진 최고위급 회담입니다. 밥코코 상원 외교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다뤄지고 이후엔 그 과정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남북회담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논의하는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기를 바라지만 성공할 수 없다면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된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방북이 훌륭한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비공식 소통 채널이 전방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난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남북 정상회담이 뭐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고요. 예. 미북 정상회담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VOA 방송 기자들도 뭐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사들을 쏟아내느라고 무척 분주한 상황인데요.
예.
자, 과연 이번 주 독자들은 어떤 기사들에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어떤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최대 관심은 두 회담, 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야 주요 일정 그리고 장소 그리고 의제들도 대부분 윤곽이 나온 상황입니다만
네.
미북 정상회담은 장소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도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발언인데요. 진행 상황에 따라 미북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또
네.
후보지는 대략 5곳 정도로 압축됐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한 이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들이 잘 진행된다면 김정은과 매우 빨리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probably be depending on various meetings and conversations.
네, 저도 이 기사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17일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아베 총리하고 만났는데요.
네. 왜
회담하기 전에 현장 취재 기자들과 간단하게 뭐 질문하고 대답 이런 문답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잠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날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Assuming things go well, it's possible things won't go well and we won't have the meetings and we'll just continue to go along this very strong path that we've taken. But we will see what happens.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은 일이 잘 진행된다면 뭐 6월 초나
예.
조금 더 일찍 회담이 열릴 수 있고
그렇고요.
일들이 잘 안 되면 아예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가서는
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뭐 기대감을 표현해 왔는데요.
네.
이번에 이 발언은 어떤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나요?
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정체적인 맥락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아베 총리와 만나면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북한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발언은 두 번째 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에 앞서서 마지막 기자들과 한 발언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됐다. 어느 쪽으로든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도 또 중요한데요. 현재 미국과 북한은 아주 고위급 수준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로 밝혀졌죠.
네.
고위급 수준에서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점으로 봤을 때 다음 날인 18일에도 회담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베 총리와 회담을 이제 다 끝내고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좀 잠깐 그 대목을 한번 들어볼까요?
And I hope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f we don't think it's going to be successful, Mark, we won't have it. We won't have it. If I think that it's a meeting that is not going to be fruitful, we're not going to go. If the meeting when I'm there is not fruitful, I will respectfully leave the meeting. And we'll continue what we're doing.
예, 여기에서는 이 회담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회담장에서도 결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중히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이날 발언도 미국 정상회담은 북한과 전 세계에 굉장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가운데 나왔고요.
네.
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다가올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북한을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실제로 보는 분석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밝혔듯이 지금 북한과 미국은 직접 접촉을 하면서 회담 의제,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담에 앞서 북한을 좀 더 압박하려는 의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러 갈게 하면서 가는 동안에
네.
근데 너 말 안 들면 이거 안 사줄 거야? 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안 사주겠다기보다는 가는 동안에 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잘 와라. 이런 차원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비유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모와 자식을 비교한다는 것도 좀 재밌긴 한데요.
네.
자 그리고 또 회담 장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섯 곳이 후보로 결정됐다고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 언론들이 많은 자체 취재를 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좀 종합해보면
네.
거론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평양, 뭐 판문점, 그리고 서울, 중국 베이징. 이 장소는 뭐 제외됐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았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베트남, 그리고 유럽에서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이렇게 제3국 을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조율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하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장소가 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용기가 낡았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예.
있던데요. 자, 이렇게 미국과 북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상회담인 만큼 장소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자,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어떤 건가요?
미국 상원의원들 북한 시리아 화학무기 협력과 제재 회피 막아야라는 이조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3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존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제재 회피 책략과 시리아 화학무기 기술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이요. 13일에 스티븐 무니슨 재무장관하고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기술과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정부가 취해라 이런 요구를 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자, 의원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북한이 지난 2012년 또 2017년에 시리아의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이제 유엔 패널 보고서에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북한이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 정권에게 내산성 타일, 밸브, 온도계 이게 다 화학무기 공장 건설에 쓰이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제공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나타났고요.
또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 내 화학무기와 미사일 시설에 직접 가서 일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들은 유엔의 이런 조사 결과는 불량하고 포악한 두 나라가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북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정교하고 우려스러운 군사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 국제 제재를 피하고 또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테러와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시리아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던 의혹이 불거지면서 뭐 미국도 공격을 가했고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죠.
북한과 시리아의 연관성 이전에도 제기됐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종훈 기자가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시리아 간의 화학무기 협력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네.
가드너 의원이 지난 12일에 열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 인준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북한이 연관돼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달 초에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시리아 화학무기 협력에 활용한 네트워크를 핵물질과 기술 확산에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북 협상에서도 이 화학무기 문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네. 자,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 기사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시리아하고 북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뒤에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이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향후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관심들이 있는데요.
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영곤 기자가 취재한 기사,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이 북한 정권에도 지극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대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개발을...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팀K 민주당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네.
의회의 승인 없이 시리아를 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불법이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을 위한 백지 수표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네.
오늘 시리아를 공습하면 다음에는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서 폭격하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례를 주면 안 된다는 네. 얘기네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역시 트위터에서 전쟁을 하는 헌법상 책임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 그러면서 시리아 공습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좀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다마스쿠스의 도살자들이 이번 공습으로 두 곳에서도 교훈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곳은 어딘가요?
미국이나 뭐 서방 세계에서 시리아와 네. 함께 불량 국가 뭐 트로이카로 자주 언급한 나라죠.
네.
이란하고 바로 북한입니다.
네.
이번 시리아 공습이 이들 이란 북한에게도 경고가 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 스티븐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언론 기고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 공격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치명적인 신경작용제를 이용해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에서 살해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백 잭슨 전 미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일본 신문에 시리아 공습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요. 김정은은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이 아사드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네.
대통령이나
네.
그리고 또 이전에 리비아의 독재자죠 카다피
네.
그리고 이라크의 전 독재자죠 후세인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은 이번 시리아 공습을 보면서 아사드 대통령이 우리처럼 화학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공습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서 화학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네. 자, 뭐 지금 북한 문제와 함께 시리아 사태 역시 가장 큰 국제 현안인데요. 네, 많이 본 뉴스 4위에 또 시리아 관련 기사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밤에 시리아 화학무기 목표물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지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그 기사인데요.
네.
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앞서서도 자세히 다뤘으니까
네.
여기에서는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으로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어떤 건가요?
네. 이 기사도 이조은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데요.
네.
미국 미사일 방어 총장의 발언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그리브스 청장은 17일 하원 군사위 전략자산 소위원회 2019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안 심의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네.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추가 시험을 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미국을 위협할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 와중에요?
네.
네. 조금 의외인데요.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반도가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 평화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것도 역시 그 발언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브스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 지난 17일 하원 군사위 전략자산 소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소위에서는 이날 2019년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안 심의 청문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청에서 2019년에 우리들이 이런 항목의 예산을 쓰겠다라는 것은 이제 의회의 일종의 검증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라고 열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네.
특히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극성 2호라면 어떤 미사일인가요?
북극성 2호는 북한의 최장거리 고체 추진 미사일인데요.
네.
근데 미사일을 쏠 때 그 쏠 때 추진체를 쏘아 올릴 때 쓰는 연료가 이제 고체입니다. 고체냐 액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료 주입 시간이 크게 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고체가 액체를 주입할 때보다 훨씬 빠르 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 번에 확 주입하면 되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빠른 속도로 발사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방어 계획이 있겠죠.
네, 현재 미국은 모두 40대의 지상 요격기가 배치돼 있는데요.
네.
20대를 추가 배치해서 빠르면 2023년까지 모두 60대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련돼서는 주한 미군과 함께 한반도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것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그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은 없다라고 방어청장이 얘기를 했고요.
네.
계획대로 6대 포대로 가동을 하고 그런데 이제 2018년 말에는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모두 7대 포대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리브스 청장은 미국은 북한의 ICBM으로부터 미 본토와 하와이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와 달리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때 이제 마지막 시험 발사를 끝으로 지금 넉 달 넘게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북한하고 한국 또 북한하고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대화를 하겠다 해놓고 한쪽에서는 이제 미사일을 쏜다거나 도발을 하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겠죠.
네.
물론 미사일 방어청장은 방어청장의 임무는 북한과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또 이제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항상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일단 뭐 회담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한국어 방송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 독자의 선택, 정리를 좀 해보면요. 크게
네.
두 가지 주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말,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회담 장소와 관련된 기사, 이게 첫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미국과 영국 등이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를 공격했는데 이 상황이 북한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분석한 기사 또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박형주 기자와 함께한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입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해시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 DNA 들어보시죠. 처음 난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수 뒤에 네가 말 Don't know that.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좀 해질 순간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미국 내 한 한인 민간단체가 북한의 과학과 미술 또 문화를 통해서 북한을 이해하는 취지의 포럼을 열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그림은 모두 선전화에 불과하다. 선전화를 그리는 북한의 미술가들을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해커를 양성한다. 일반 대중이 북한의 미술과 과학기술 교육에 대해 쉽게 떠올리는 생각들입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한인 민간단체가 마련한 강의는 북한의 미술과 과학 분야 등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워싱턴 한미 포럼이 마련한 북한의 미술과 문화, 과학을 통한 북한의 이해를 주제로 한 특강의 성과였습니다. 이날 강의는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명예총장과 문범강 조지타운대학교 미술학 교수가 나섰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법 발효 이후 평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박찬모 명예총장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평양과학의대 출범과 성장, 그리고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렸습니다.
Real reason I was interested in with North Korea is I stayed in 1985-86, one year in Germany.
박명희 총장은 지난 2010년 강의를 시작한 평양과학의대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대해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의 기술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통일 비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고 박 총장은 말했습니다.
So Korea, you should narrow the gap between unification rather than wait until unification. Also,
한국 포항공대 총장을 지낸 박명희 총장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양과학의대는 북한 내 유일한 사립 국제 대학인 만큼 모든 과목은 외국인 교수들이 영어로 가르치며 시장 경제 등 서방 세계 과목을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마다 국제 학술 대회를 열어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와 우주인을 포함한 서방 세계 석학들이 방문해 학생들은 국제적인 시각과 학문 수준을 갖게 된다는 점. 그리고 영국, 스웨덴, 스위스, 브라질 등 여러 나라 대학원에 유학생을 보내 국제화가 되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교수진은 미국인이 가장 많은데 이들은 미 상무부 규정을 지키고 있으며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어서 평화와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핵공학 등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명희 총장은 VOA에 평양과학의대는 해킹이나 핵공학을 가르치지 않으며 학생들은 기초과학과 농생명과학 등 일반 국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명희 총장은 그러나 지난해 9월 1일 발효된 여행금지법으로 미국인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봄 평양과기대 외국인 교수의 수는 총 127명이고 이 중 절반이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고 창의력이 기발해 놀라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제작한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간에 걸친 박명희 총장의 강의에 이어 지난 6년 동안 9차례 방북해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을 연구한 조지타운대 문범강 교수가 나섰습니다. 북한 미술에도 현대성이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문 교수 강의는 지난 3월 출간한 그의 북한 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라는 책에 실린 내용이 중심이 됐습니다.
Questioned myself, what kind of people are doing this kind of art? You know, we heard about in North Korea with the poverty and then.
문 교수는 서방 세계의 현대 미술 작품과 북한의 조선화를 비교하며 북한 미술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북한의 조선화는 rice paper, 쌀종이에 그린다는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북한의 조선화는 outline, 바깥선을 그리지 않는다는 독특한 기법, 현장성이 살아있으면서 그 속의 인물의 미세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실례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감정 묘사는 북한 그림이 옛 소련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작품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how the North Korean artists approach when they complete their work.
문 교수가 북한의 미술을 서방 세계 작품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북한 미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문 교수는 VOA에 북한 미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로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북한을 잘 몰라요. 전반적인 사회도 모르고 정치적인 체제도 그냥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을 통해서만 알 뿐이지 또한 그 깊이 있는 문화, 인간관계 그리고 사고체계 이런 걸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크게 봐서는 독재 그리고 가난 문제가 많은 사회로서 우리가 일단 단정을 하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표현물들은 다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선전 내지는 그 선동의 목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선전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선전화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산수화가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인물을 그리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정물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미술 전체를 다 싸잡아서
문 교수는 북한 미술이 큰 틀에서 선전화는 맞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미묘하게 흥미로운 점들이 무척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술은 표현의 자유가 없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림만을 그린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거론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류의 그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림이 많다는 겁니다. 이날 포럼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워싱턴 한미 포럼 김영기 회장입니다.
노스 코리아 하면은 일종의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면 항상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무서워하고 그 분위기가 결국은 서로한테 해롭다고 생각을 오래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서로를 이해를 하면 어딘가 우리와 공통점이 있을 거라 그런 인간 대 인간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경제나 정치적인 그런 해결점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핵, 인권, 빈곤 등 북한 내부의 현안 외에 일반인이 평소 볼 수 없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미국인들과 한인들은 한결같이 강의가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70대 미국인 남성입니다.
We see an evolution, I don't know, but clearly this evening we were free to think on our own, right? On our own. That's why my thinking. That's all.
북한의 과학과 미술의 진화를 오늘 볼 수 있었고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 한국학연구소의 김중호 방문연구원은 북한 외부의 편견을 지적한 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 외부의 편견을 지적해 주신 데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 내부의 어떤 다이내믹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카데믹하면서 프랙티컬한 어떤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에 대한 부분도 이제 외부에서 오해가 있는데 그냥 북한 내부의 어떤 열정 그리고 또 과학 연구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체계 그 시스템에 있어서도 뭔가 나름대로 어떤 그 일관성이 있고 자기네가 어떤 좀 뭔가 투자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북한이 고립돼 있지만 그 고립된 상황에서도 자기네가 해야 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것을 그 스테이트 빌딩 차원에서 또 제2세들의 차세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소홀히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만약 그게 이제 북한이 개방되고 개혁한다면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것 같아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카른 의원은 노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합중국은 결국 분열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북부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남부가 어떻게 합중국 내에서 더 이상 명예롭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카룬 의원은 북부가 남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열거했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정치적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법 수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부는 노예제도에 대한 공격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다니엘 웹스터 상원 의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단결된 마음으로 미 합중국의 건국 정신으로 되돌아가자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3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 시대.
다니엘 웹스터 상원 의원은 북부와 남부가 각자 자기 주장만을 펼치며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망간 노예 처리 문제는 분명 북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도망 노예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연방정부 헌법 제4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모두 합중국 헌법을 지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헌법 조항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런 만큼 도망 노예 처리 문제는 북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 법에 따라 준수돼야 합니다.
다니엘 웹스터 상원 의원은 노예제 폐지를 지지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노예제 폐지 단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정직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이 남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따지고 간섭하는 행동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 웹스터 상원 의원은 버지니아주의 경우를 분쟁의 예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원래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죠. 실제로 노예 폐지론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엔 버지니아주의 여론은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노예 폐지론자들이 주민들을 자극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노예제를 반대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예 폐지론자들은 노예제를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예제 존속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입니다.
또 웹스터 의원은 북부는 남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에서 새로운 미국의 통치령에 노예제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남부가 이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노예제는 이미 그 제도가 존재하는 주로만 제한한다는 초기의 협정을 위반하는 주장입니다. 또 최근 남부 의원들이 남부의 노예들이 북부의 근로자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부의 노동 조건에 대해 성명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북부는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니엘 웹스터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부와 남부가 서로를 용서하자며 호소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남부는 자칫하면 미합중국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쟁이나 폭력을 통하지 않고는 연방 탈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북부와 남부 양쪽 모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루아침에 갈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 웹스터 의원은 미 합중국이 분리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합중국의 남과 북은 어떤 방법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의회도 결코 북부와 남부 사이에 국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의원은 평화적인 분리를 주장하셨는데 평화적인 분리라니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헌법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미 합중국이 분리라는 말로 지금껏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와해돼야 한다는 말입니까? 의원들께서는 더 이상 분리 가능성 같은 끔찍한 문제를 놓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어두운 생각은 꺼내지도 말고 그 대신 함께 광명으로 나아갑시다. 자유와 연방의 신선한 공기를 다시 한번 만끽하자, 이 말입니다.
다니엘 웹스터 의원의 연설은 북부와 남부를 완전히 분리시킬 듯이 위협했던 끊임없는 논쟁들을 일단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예주 의원 6명과 자유주 의원 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켄터키주 헨리 클레이 의원의 제안을 기초로 한 타협안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인정하고 뉴멕시코와 유타에 준 주정부를 세우도록 규정했으며 텍사스와 뉴멕시코 간의 경계선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또 콜롬비아 지역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시켰고 도망간 노예에 대한 새 법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타협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이 타협안을 지지하지 않았고요. 이 논쟁이 그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의 재임 1년 반이 지나가던 때인 1850년 7월 4일 테일러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야외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부터 심장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심장 통증을 호소하고 닷새 뒤 테일러 대통령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케이티 페리의 버스데이 준비하면서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own the drain, down the drain입니다. 'Down the drain.' Well, let's talk about what that means.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just spent 3 hours typing up a research paper. I was almost finished when my computer froze. I had to shut it down and restart it. And when it came back up, my paper was gone.
Well, didn't you save it while you were working?
I guess not. All that work down the drain.
네, 본문에서 제인은 미나에게 I just spent 3 hours typing up a research paper. I was almost finished when my computer froze.
우리 과제 있잖아. 그거 3시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거의 완성될 때쯤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서
I had to shut it down and restart it. And when it came back up, my paper was gone.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켰는데 과제해놓은 게 다 날아가 버렸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미나는
Well, didn't you save it while working?
그럼 그 작성할 동안 틈틈이 저장 안 했니? 라고 제이에게 묻고 있네요.
제이는 I guess not. All that work down the drain.
아유, 안 해뒀어. 에휴, 레포트가 다 날라갔다. 어떡하지? 라고 답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spent 3 hours typing up a research paper. I was almost finished when my computer froze. I had to shut it down and restart it. And when it came back up, my paper was gone.
Well, didn't you save it while you were working?
I guess not. All that work down the drain.
오늘의 영어 표현은 down the drain. Down, D-O-W-N, the drain, D-R-A-I-N, drain, down the drain입니다. If something goes down the drain, especially money or work, it is wasted or produces no results. Down the drain은 수포로 돌아가다 라는 의미로 화장실의 욕조나 부엌의 싱크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말하는 drain, drain으로 빠져나가버리면 허무하고 속상하겠죠? 이 표현은 하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모든 일이 순식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린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건을 잘 잃어버려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을 새로 사는 친구에게 Stop losing your umbrellas. Your money is going down the drain buying all those new ones. What a waste. 너는 돈을 낭비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down the drain 잘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just spent 3 hours typing up a research paper. I was almost finished when my computer froze. I had to shut it down and restart it. And when it came back up, my paper was gone.
Well, didn't you save it while you were working?
I guess not. All that work down the drain.
오늘의 영어 표현, down the drain. 쓸데없는데 시간, 돈을 낭비하다 또는 하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모든 일이 순식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린 경우, down the drain.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